네, 사월을 열었습니다. 봄과 함께 종려주일 첫 시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자로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도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로 충만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의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주일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고통의 주일이고 긴장의 시간입니다. 교회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려주일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계실 시간은 6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올라왔을 때에 놀랄만한 광경이 두 눈에 보였습니다. 셀 수 없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개선 장군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든 것이 아니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더 위험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월절에 약 2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열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올라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벳사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당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급히 피하셨기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이런 열망이 다시 마음속에 꿈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마을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모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내용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한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기를 원해서 제자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뵙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들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먼 이방 땅에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복음서들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방인들에게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소아시아와 여러 지역, 이방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본문에서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언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헬라 사계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헬라 사람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 헬라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앞두고 밀알의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자연적인 증거나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를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땅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논리이고 정의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것은 세상적인 사고,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과학의 세계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이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하기는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것이지 결코 열일, 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고, 히브리적인 생각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면서 동시에 열이 될 수 있고 또한 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고, 믿음의 사고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헬라적인 사고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 철학에서 관심을 둔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 나를 최대한으로 인정하면서 내 자아의 모든 소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헬라 철학의 주어는 I, 내가 주어이고 I, 에고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에 최대한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내 생애를 최대한 높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는 오직 세상 정복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현대 서양 사고와 생활 철학 이 모든 것이 헬라적인 사고에서 그대로 왔습니다. 헬라 가치관에서 살고 있는 내가 경쟁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결국 내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패배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인간 최고의 승리자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을 받고 있었던 인간 예수를 보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영광의 때가 왔다. 그러나 이 영광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아니다. 죽음으로 얻어지는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밀알의 죽음은 단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는 것은 밀알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두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입니다. 이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로 죽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미국 역사와 교회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데이빗 브레이너, 인디안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9살 때 아버지를, 그리고 14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욱이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늘 병 치료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그가 21살 어느 날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결핵으로 학교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건강이 호전되어 다시 예일대학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예일대학교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기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이때에 데이비 브레이너는 미국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의 나이가 24살 후반이었습니다. 인디언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 불과 4, 5년이 지난 후 1747년에 그의 나이 29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데이비 브레이너, 이 선교사의 인생을 세상적인 판단으로 평가한다면 그 사역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인디언 선교사가 되었지만 결핵으로 교정했기에 시간을 엄밀하게 따지면 그가 온전하게 인디언 선교로 사역했던 시간은 몇 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가 인디언 선교 하면서 구원시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긴 것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그런데 그의 역량은 대단했습니다. 그에게 역량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교회사와 선교 역사에 위대한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킬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남아프리카의 선교의 영웅 앤드루 머레이를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 인디안 선교사 데이비 브론의 역량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현대 미국의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데이비 브레이너에게 역량을 받고 인생이 새롭게 변했고 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영적 거장, 각성자였던 선구자 에드워즈였습니다. 데이비 브레이너가 예일 대학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고민할 때에 그는 미국의 영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성령에 근거한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느끼면서 그를 중심으로 시작한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당시 척박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하면서 설립한 학교가 다트머스 대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아니, 지금 나는 얼마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밀알 한 알이 죽는 것을 말씀하면서 생명의 축복의 비결, 그 방법을 말씀했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며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찾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십자가에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26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둘째,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 소유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영광은 세상 주의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가 심어 놓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습니다. 네, 마지막 자리. 휑하니 바람만 부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자신의 인생 뒤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얻어지는 영광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 씨앗이 후에 많은 열매가 맺혀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며 건전한 목회자였던 존 파이퍼 목사는 미국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 브레이너의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사라는 바다에 떨어진 작은 돌 하나가 수백, 수천 년 후 수천 마일 멀리 떨어진 해안까지 밀려들어 은혜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역사가 흘러간 후에도 그분의 삶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썩어진 하늘의 미랄이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은 희생이 이 헌신하고 섬긴 교회 그리고 신앙의 자리에 그리고 이곳에 오래 남아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되고 많은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열면서 종료주일 예배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으로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이 시간 우리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6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되는 이 코로나 병균이 스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고민하며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민하며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